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9장 21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9장 7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9장 7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밧줄 대이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밧줄 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밧줄 대려 한지라.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마른에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담의 우화, 요담의 우화 주제이고요. 부제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 거룩한 백성들이 당신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같이 읽었으니까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여러분 어떤 나무 갖고 싶으세요? 네? 무화과나무.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가시나무 갖고 싶다. 가시나무. 오, 가시나무가 있네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요담의 우화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 상황이 직면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뒤를 좀 이해를 해야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덥죠? 캐나다에서 더운 날씨도 덥긴 해요. 자,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기드온이 네,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룹바알이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언제 시작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해서 31명의 족속과 왕국을 물리친 다음에 12지파로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 가나안 이 팔레스틴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 그 사사 중에 한 명이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있는데 이 사사들 가운데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많은 나라들을 원인을 무찌릅니다. 여러 나라들을 무찌고 주변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있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다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평화시대가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드온이 이제 부인을 두게 됐는데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내를 여러 명 뒀어요. 최소한 7명씩 낳았다면 10명이 되겠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둬서 70명이 있었고 특별히 세겜에 있는 한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멜렉.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 아비멜렉입니다. 이 세겜, 여러분 이 세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세겜은 이 뜻이 어깨 또는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위치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남쪽으로 사마리아 밑에 있고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땅이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두 큰 산 사이에 있어요. 완전히 큰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산 주변으로만 잘 이렇게 경계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보호가 잘 되는 요새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신앙의 굉장히 중심지가 됐던 것이기도 하죠. 특별히 세겜하면 우리 알고 있는 성경의 족장들의 신앙의 중심지죠. 성경 읽다 보면 세겜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족장들도 거기 가서 이 신앙의 뿌리를 내는데 굉장히 쓰임받던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언제나 한번 도피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피선 총 6개 중에 한 군데가 있었던 데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하고 나서 정착한 다음에 거기에 어느 지파가 살고 있었냐면 에브람 지파가 살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히위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요새여서 안전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세겜의 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정치적인 거죠. 왜냐하면 동맹을 맺는 거죠. 그쪽에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쪽 이스라엘하고 동맹관계,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대국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약간 그런 전략적으로 세겜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자란 게 아니라 세겜에 있는 그 엄마의 영향 아래 완전히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 찬 그곳에서 자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냐면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자기 이복 형제들이 70명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세겜의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중심이고 가장 부강한 나라고 막강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악한 꾀를 꾸미게 되냐면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을 다 한 군데 모여 있었을 때 그 잔치하고 한 군데 모여 있었을 때 70명의 자기 이복 형제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전부 죽여버리고 딱 그 중에 한 명이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요담이. 이 요담이 오늘 그 이야기를 요담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담만 살고 전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비멜렉이 거기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지역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땅에 가서 아주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친척이다. 근데 저 이스라엘 너희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너희들 친척이고 형제들이기 때문에 권력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과 세겜의 총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오 좋다 생각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버려. 이제 이스라엘 기드온의 사사 아들들은 전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쿠데타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사사가 되게 되죠. 어떤 이때 사사는 단지 영적인 인간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까지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70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세겜 사람들이 그 같이 동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어땠냐면은 갑자기 아비멜렉을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게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비멜렉을 쫓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세겜 사람들하고 전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3년 후에 전쟁이 나가지고 막 이제 전쟁의 여러 상황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끝에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깃발을 딱 꽂아서 이제 이성만 정복하면 다 모든 전쟁이 끝나서 본인이 완전히 모든 걸 정복할 것 같은 그런 마지막에 와 있었어요. 거의 엔드라인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그 성 벽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세겜 사람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아비멜렉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여인 이름도 몰라요. 한 여인이 맷돌 위에 있죠. 입장 맷돌이 두 개로 있잖아요. 근데 맷돌 위에 그 돌을 들어다가 아비멜렉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여기 위에서 그냥 툭 떨어뜨렸어. 툭 떨어뜨리니까는 그게 딱 예배가 알려가지고 두 개골이 쪼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쓰러져서 이제 숨이 가려가는데 아비멜렉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자한테 맷돌 맞아 죽었다고 하면 내가 창피하니까 그 자기 그 신하한테 그 소년한테 시켜서 네가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구장 끝에 있어요. 그래서 구장 끝에 뭐라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과 모함에 사는 이런 모든 악한 죄를 보응하셨다, 심판하셨다라고 해서 이 아비멜렉의 일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함에서 왕이 된지 사사가 된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려.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가지고 이 머리가 다 쪼개져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초래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이러한 행동 그리고 요담이 우활을 했던 이 나무의 비유 우활했던 이 내용에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느냐에서 이게 뭐냐 차이가 난다. 여러분 감람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있는데 이 세 나무가 특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영어로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자, 9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그렇게 to hold sway over the tree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쭐대리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hold sway 그러면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내가 왜 나무들 위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다스리고 지배하면은 좋은 것 같잖아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배하고 다스리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감람나무하고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어땠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데 지극히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철저히 삶의 중심이 자기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면서 모든 이해관계를 타사를 자기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왕 삼고 자느냐? 좋다 왕 삼아줘 이러면서 철저히 자기 야망, 자기 유익,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경제적,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모든 자존심의 문제나 모든 이런 삶의 초점과 모든 중심이 나의 나에게 유익이 되냐면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안 하는 것이죠. 이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이들이 다 한결같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고 영화스럽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든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철저히 이것을 주장해주고 있는 변증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31절과 33절 이 말씀에서 딱 보면 자기 삶의 이 성숙한 사람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냐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이냐면은 다른 사람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러면서 왜 교회나 어디나 사람들에게나 유대인은 아닐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갑자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힌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사람이 되냐면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되냐면 왜 그렇다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내 유익을 구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안 되느냐. 이게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될 건가. 맨날 이해득실을 이렇게 따져요. 계산기를 때립니다. 주판을 튕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자기에게 삶의 초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처럼 철저히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면 우리가 앞에 언급한 이 세 아름다운 나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비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비전을 할 때 어떤 비전을 가져와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할 때 철저히 자기 중심에,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과 이런 것의 중심이라면 이거는 철저히 앰비션이고 디자이어, 야망이나 욕망이 된다고 했어요. 비전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건데 대부분 하늘에서 오는 것이 비전인데 이 비전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얼만큼 영광이 될 것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인류에 얼마나 공헌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꿈이라고 하는데 이 앰비션, 야망이나 디자이어라고 하는 욕망은 철저히 어디냐면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새 나무와 같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처럼 자기 유익만 쫓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기를, 아미를 내게 그랬습니다. 아미.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 이때 이 중동 이런 팔레스틴에서 나오는 이 가시나무가 나중에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람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웠죠. 이 가시들이 그때 그 가시나무가 이때 팔레스타인 있는 가시나무가 얼마나 날카롭고 이 뭐냐 세냐면 이 그것을 팍 씌우면 이 머리에다 씌우면 그 가시가 이 두개골을 끌고 들어가서 네 가지 자극할 정도로 세대요. 이게 가시나무예요.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섬기는 사람이냐, 군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이냐, 이게 차이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 아멘. 그래, 미성숙한 가시나무로 되냐면은, 와라. 나가로 와라. 그래서 뭐냐면은, 내 그늘로 들어오라는 거. 뭐냐면은, 내 밑으로. 근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가시나무가, 너희는 내 그늘로 들어오래. 가시나무에 그늘 있나요? 예? 이렇게, 이 뭐, 화렵수도 아니고, 예? 화렵수도 된다고 칠렵수도 아닌데, 여러분, 가시나무가 항상 가시만 이렇게 있는데, 그늘이 얼마나 있어요? 조그만 그늘인데 거기로 그늘 속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통째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뭐냐면 철저히 내 이것으로, 내가 가진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이걸로 다른 누군가를 섬길 건데 내가 왜 이런 아름다운 것을 버려두고 그냥 내가 누군가를 막 다스리고 억압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요담의 우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여러분, 그런 섬기는 사람의 좋은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 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숙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로망이 뭡니까?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을 닮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을 하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고 시켜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에 권위 내셨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 상상 어디 가면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나, 누가 나 뭐 안 해주나, 누가 나 대접 안 해주나, 그러면 상상 어디가 나를 인정해주고 막 나를 알아주는 쪽에다가 초점을 둔다면 성숙한 사람은 내 이름과 명예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가 잘 섬겨서 저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저 사람들이 잘 되게 해줄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네, 전부 내 금리로 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에서 뭐가 나서? 불이 나와서 너희 모든 나무들을 사르게 돼요. 철저히 아비멜렉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어디 갔든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새 나무와 같이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과 그다음에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성숙한 사람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본문에 등장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철저히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들었어요. 사람들을 철저히 세워주죠. 왜냐하면 피로를 채워주고 기름으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왕을 할 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탄생할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이 기름 가지고 감람 기름은 또 요리할 때도 쓰고 약재로도 쓰이잖아요. 또 무화과나무를 얼마나 그 열매가 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줘요. 포도나무 보세요. 그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들고 이 포도가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고 얼마나 귀한 일에 이게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이고 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할 수 없어요? 찌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찌르는 것밖에. 왜요? 왜요? 가시나무에게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가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밑으로 와서 자기 밑으로 오래요. 그런데 가시나무에는 가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있는 거는 불. 이거는 아비멜렉의 인격적인 모습. 그 다음에 가시나무 실제 어떤 하나의 형태, 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찔리죠. 있는 게 가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찔려요. 찔러서 아프게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계속 찔러. 한 군데만 찌르는 게 아니라 막 가시나무가 가시가 많이 있잖아요. 막 찔러. 새도 찌르고 벌레도 찌르고 그 다음에 이 가시가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거의 뭐냐면은 두 가지 교훈 같아요. 가시나무 있는 것은 아 저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주고 받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 저렇게 찌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에 승박하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하나의 형태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시나무가 있는 거죠. 가시나무가 뭐에 필요한가? 그게 나중에 예수님의 그 가시나무를 만든 그런 재료로밖에 안 했어요. 가시나무가 찔리잖아, 찔리잖아. 사람을 철저히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요. 아프게 한단 말이죠. 힘들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 아세요? 아주 구부로 살아서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다가 인격적인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바나바가 어디냐면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철저히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바울이 많은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저 인간 나쁘다고 할 때 바울이 아니다. 이 바울이 변화됐다. 철저히 사람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 어려움에 공경에 빠뜨리니까는 바울은 뭐냐면 너 가소에 가 있어라. 가소에 가 있으면 내가 언젠가 부르게 그래가지고 피신도 시켜줘요. 그러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가소까지 직접 가가지고 데려와요. 왜냐면은 바나바 입장에서요. 한번 생각해서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요 훨씬 더 성경적인 지식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경험들 해가지고 바나바 자기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데려오면 바울을 데려오면 자기보다 안디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생각하거나 자기 입장을 생각한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데려다가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안디옥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있으니까 너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 된 것 같으니까 그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선교사 파송하는데 계속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바나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우리 교육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그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워드 핸드릭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책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책을 꼭 사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책을 좀 사서 봐보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워드 핸드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원래요 하워드 핸드릭스가 불량아였어요. 청소년 시대에 완전히 남의 공부 했고요. 그 다음에 담배도 피우고 막 마약하고 안 좋게 자랐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월터라고 하는 자기의 멘토가 있었어요. 이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 저기 월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은데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당신은 가르칠 자격이 없어서 교사를 못합니다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당신이 저기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을 절대 가르치지 말고 나가서 밖에 가서 당신이 전도해가지고 밖에 있는 애들 좀 가르쳐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월터가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다니면서 길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집 가출한 아이들, 홈리스 아이들, 불량한 아이들, 여러 아이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 했다고요? 하워드 핸드릭스였어요. 근데 그 13명을 같이 맨날 놀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먹을 것도 사주면서 서서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이 월터라고 하는 선생님 앞에 완전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알게 돼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사람을 좀 저렇게 우리 월터 선생님처럼 나도 사람을 좀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기독교 교육,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교육의 한 그 교수로서, 신학 교수로서, 그 다음에 그 크리스찬들 중에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서 가장 큰 권위자로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지금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월터 이 선생님이 가르쳤던 10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평생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배출되는 주의 종들보다 월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르쳐서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주의 종으로. 근데 하워드 핸드릭스는 유명한 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국의 최고로 유명한 6대 신학교 중에 한 신학교인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지금도 이 교수가 수업을 하면 제가 아는 여러분들 여기 신학교 출신들인데 이 교수님이 딱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이 처음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그냥 눈을 초점을 흐트러지 않고 그냥 퐁 빠진대. 얼마나 감동적이.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하워드 핸드릭스가 가르쳤던 자기 제자가 지금 그 신학교의 총장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어떤 친구가 열심히 교수 중에 있는데 어떤 학생이 앞에서 교수님! 말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상한 말도 하고 막 따지기도 하고 낙하로 질문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있어서 저 이상한 녀석을 보면 질문을 많이 보니까 잘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게 돼가지고 월터가 자기를 가르쳤던 것처럼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 친구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잘 지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제자가 자기 원하고 있는 신학교의 총장이 되고 자기는 그냥 평범한 교수예요. 그런데도 자기 제자를 사람들 앞에서 박수치면서 아주 처음 아주 트럼프라고 높여주고 자기 제자. 그러면 트러스 스윙글 총장님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워드 핸드스 제 스승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멘토링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전인적인 여러 분야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나하고 교제한 사람들이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검증해 보셔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깊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똑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섬기는 사람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섬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희들이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느냐?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을 너희들이 왕으로 세웠느냐? 너희들이 지금 왕으로 세웠지만 이 아비멜렉이 언젠가는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죽이는 사람이 될 건데 너희들 왜 사람을 본지 모르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진짜 아비멜렉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자기 마음 안 들고 해서 다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는 가시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굉장히 의문을 줍니다. 왜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뛰어나고 자기 부모가 얼마나 신앙이 뛰어난지 300명을 데리고요. 제가 성경 한번 쭉 읽어보니까 300명 데리고 가서 몇 명까지 되면 12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린들 계산이 되세요? 300명 대 12만 명. 1200명도 아니에요. 1200명이 아니라 12000명도 아니라 12만 명을 300명을 데리고 가서 12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이며 뭐 이 영향력이며 지도력이며 모든 부분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잘 믿을 거라고 아닙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유산이에요. 유산입니다. 유산. 절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아니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도록 부모들이 눈을 뜨고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여서 아이들의 신앙을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제 아이들도, 우리 자신들도 언제든지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8장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장. 사사기 8장 33절 3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그릇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드리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를 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9장 4절로 6절 읽어볼까요? 9장 4절로 6절 말씀. 시작.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호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황하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호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 숨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비멜렉이 뭐냐면 신앙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게 비결. 자기 아버지와 자기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대한 사람인데 아비멜렉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 오히려 그 엄마가 세겜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이 세겜에서는 한참 우상 숭배하는데 그곳에서 자라게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그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귀하게 쓰임받을 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비참하게 다 죽어버리죠. 아비멜렉에게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가시나무와 같은 요담의 무화 속에서 보았듯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비멜렉은 부모는 신앙생활에 위대한 사람인데 본인 자체는 신앙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도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사람이 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도요. 저도 그래서 항상 조심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저희도 뭐냐면은 우리도 다른 하나님과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막 다스리고 이렇게 이런 거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연약한 자로 가시나무 같은 사람으로 저도 내 자신도 경각하지 않냐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도 보았고 내 안에 얼마나 죄악된 잘못된 근성이 있는지 저도 제 자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아비멜렉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네? 여인 던진 맷돌 밑장 맞고 두 개월이 깨진 그렇게 죽는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했겠냐.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 가시나무와 같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부터 우리 어른의 이르기까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